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잠길 때 세상이 주는 모든 압박과 근심을 털어버리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저께 또 그 기독교 교회에 아주 큰 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캘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86세 나이로 폐암을 앓고 계셨는데 잠자 주무시면서 아주 조용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은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히피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과감하게 히피 젊은이들에게 목회를 하시고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세례를 주시고 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캘버리 채플이라는 이제 미국의 1600개가 넘는 그 교단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90년대 초반에 아주 젊은 목회자 시절에 항상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의 그 강의 설교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는 또 기름 부심이 없는 목회자는 세우면 안 된다는 그 철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젊고 어린 사람이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하면은 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세워줘서 그렉 로리나 마이크 맥켄타시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그의 제자로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걸 봤죠. 저도 젊은 시절에 그 캘버리 채플의 목회자들로부터 특히 강의 설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척 스미스 아저씨는 그냥 그 딱 강단에 서시기만 해도 brothers and sisters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 같아요. 그냥 그리고 축도하시고 또 설교 끝나고 또 나가시는 길에 또 성도들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이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교계의 큰 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만큼 또 그 시대에 또 할 일을 다하시고 가셨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주 큰 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효력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 노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 제작을 명령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조선산업이 세계적이지만은 배 짓는 거 요즘 기술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한테 그 당시 듣도 보도 못했던 사실 타임머신으로 노아 시대 때부터 4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정도 큰 크기의 배를 인간의 기술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배,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짓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지어진 곳입니다.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교회의 문은 그 세상에 활짝 열려있지만 누구나 오지는 않습니다. 택한 받은 백성만 옵니다. 성경책이 많지만 택한 받은 백성만 마음이 열려서 읽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은혜죠.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정확하게 어떤 치수로 방주를 어떤 나무로 지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 어른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여기에 나오는 치수대로 하면 길이가 한 136m, 너비가 한 23m, 높이가 13m 이상 되는 요즘 축구장 크기 이상의 굉장히 엄청난 배였습니다. 그때까지 뭐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배죠. 이 고페르 나무는 내구력이 뛰어나서 그 후에도 대형 선박 건조에 많이 사용된 나무입니다. 여기다 역청을 칠해야 안팎으로 칠해야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노아가 이런 것들을 알 리가 만무했어요. 아마 노아가 그냥 지으라 그랬으면 조그만 배 하나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큰 배를 지어도 막 침몰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자기 경험과 상식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할 때 옆에 전문가를 찾아다니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질문이 많았을 텐데도 하나님한테 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순종한 거예요. 이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전문성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 사업가는 회사 운영하듯이 군인은 군대식으로 의사는 병원식으로 교수님들은 대학교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재밌어요. 나중에 보면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당 장로님들이 많았는데 장로님들의 직업층에 따라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장성 출신의 장로님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를 쫄병 취급하듯이 막 하고 있어. 교회 위계 질서 이런 거 굉장히 이분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지식과 전문성과 이 경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했다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제 장로 선거가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이 장로의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기도하는 분인가, 얼마나 말씀 충만한 분인가. 세상적으로 하면 뭐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겠지만은 교회 리더십은 달라요. 장로 후보로 나왔는데 새벽 기도에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장로 후보로 올라왔는데 이분이 말씀 충만하지 않다. 순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거나 또 LCS라거나 SBS하거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16절을 보니까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방주에 창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천장에 달려있어요. 하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창으로 환풍구도 만들고 햇빛도 들어오게 한 거죠. 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희한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방주의 옆에 창문들을 안 달았을까요? 자, 여러분, 방주 옆에 창문이 있으면은 홍수 때 내다보겠어요? 안 내다보겠어요? 당연히 내다보죠, 인간인데. 밖으로 내다보면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노아 홍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홍수는 그냥 비만이 오는 게 아니라 무서운 쓰나미입니다. 해저 화산들이 터지고 무서운 쓰나미가 사방에서 가면서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는 처참한 광경입니다. 창문으로 보면요, 기가 막힌 자연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끔찍한 재앙이 보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보인다는 것. 아마 노아 식구들이 그걸 1년 보고 살았으면요, 완전히 정신병자 됐을 거예요. 마치 호러 영화 매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1년 동안 이 처참한 이 세상의 멸망을 보지 않고 하늘만 보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딱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답답함을 통해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 믿고 나서 좀 세상적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뭐 어디 가서 술도 못 마시고 뭐 욕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딱 묶어놨어요. 교회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구속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장거리 여행 많이 합니다만 비행기 탈 때 굉장히 답답하죠. 한 10시간만 지나면 미국 갈 때 막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 답답함이 싫어서 나는 자유롭게 갈 거야, 비행기 문을 열고 확 뛰어내림. 그냥 죽음이죠. 아무리 좁고 힘들어도 안전벨트 매고 거기 좁은 공간에 딱 갇혀있는 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방주 안이 답답하지만 거기서 하늘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 뉴스를 그렇게 깊이 보지 않아요. 뭐 안 볼 수는 없죠. 헤드라인만 잠깐 보고.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뉴스를 너무 하루 종일 묵상하시며 보시면 정신병 걸립니다.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 뉴스는 대충 보고 우리는 말씀을 깊이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꾸 갈등이 오고 막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창문을 여러분이 자꾸 만들면서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너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들도 만나면 너무 세상 얘기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좀 더 예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성경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방주는 하늘을 향해서만 창문이 만들어진 곳이다. 노아 방주의 특징은, 이건 가만 보면요, 이게 배가 아니에요. 그냥 네모 나무 상자였어요. 왜냐하면요, 배가 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력이 있으려면 돛이 있거나 노를 달아야 될 텐데 증기 엔진은 당연히 그 당시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 방주를 움직여서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침판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주를 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배가 흘러가도록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홍수를 견디도록 만든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움직여서 어디로 가라고 만든 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방주와도 같습니다. 교회의 앞날이 방주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서 우리 인생 각본을 우리가 쓰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대로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 상황이 불안해도 평안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 배를 항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배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저도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앞날에 대해서 이것저것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계획을 세울 줄 몰라서가 아니라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운영 원칙만 있을 뿐이지 성실하게 하나님 보여주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1년 동안 아슬아슬했어요. 사방에서 쓰나미가 터지고 막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다 죽는 과정에서 8명만 살았어요. 이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요즘 뭐 기업체 공채 합격 확률이 뭐 2000대 1 뭐 이렇다죠. 노아가 지금 살아남는 확률은요. 몇십억이 다 죽고 8명만 사는 이게 무슨 확률인가요? 몇십억 대 1이에요. 그러나 기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나 안 되냐를 보고 확률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몇십억 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향키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여덟 식구와 동물들이 어찌됐든 1년 후에 하나도 안 죽고 살아서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죄짓고 병들어서 죽은 건 있어도 굶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끝나고 민수기 때 다시 한번 숫자를 세어보니까 광야로 들어갔던 때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주님을 붙잡고 쫙 오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더 커져 있어. 내가 더 성장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보세요. 근데 그 전에를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는데 17절에서는 18절에서는 그러나 다 죽어도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직장을 못 찾아도 너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해도 넌 아니다 할 거야. 이 말이 중요해요. 완전히 성경은 불공평한 책이에요. 이거 완전히 특혜의 책입니다. 그러나 넌 달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특혜. 그러면서도 가장 자기가 수혜자가 되고 싶어하는 특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넌 달라. 성경은 보면 이게 합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넌 달라.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운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시달리게 하고 뭐 경쟁률 확률 이렇게 막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나 넌 달라.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웠거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람들이 심판의 책이라고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실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복이라는 말이 7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겠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산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노아 방주를 딱 8명을 위해서 준비해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엄청난 호텔을 뭐 한 3,000동 들어가는 호텔을 8명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 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이라 해도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몇십억이 죽는데 너는 지킬 거라는 거예요.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까지 다 구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가족 패키지의 책이에요. 계속 아담의 계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옛날에도 보면 가족 중에 한 명만 출세하면 다 그 사람 이름 팔아서 다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그래요. 완전히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야, 그 며느리들은 무슨 복입니까? 완전히 결혼 잘해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 며느리들 제가 볼 때 사돈댁들은 하나도 안 탔어요, 방주에. 설득은 했을 텐데. 걔는 딸만 산 거야. 아, 이 딸이 별로 소용이 없어. 딸만 다 살아온 거죠.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악했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가문이란 건 이렇게 축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노아의 방주는 다가올 불심판의 그냥 전주곡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노아의 방주 같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닫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은 대충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실업률, 뭐 GDP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면 완전 노이로제 걸립니다. 우리나라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죽는데 확률적으로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기적같은 은총으로 온 거예요. 확률적으로 강남에서 개척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나 1% 2% 안 된다는 그 확률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확률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연 노아의 방주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를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